얼마 전 제 한 지인분께서 재미난 글 한 편 보라면서 전해주셨습니다. 약초를 다룬다는 어느 한 블로그의 일장 연설이었는데요. 도입부가 굉장히 자극적인 까닭인지 사람들의 흥미를 많이 끌었나 봅니다. 녹차를 마시느니 차라리 걸레를 짠 물을 마셔라. 그분은 녹차를 처음 마셨을 때 일종의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는 극도로 녹차를 마시는 일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사람이란 예나 지금이나 저 먼 땅의 반대쪽 끝에 사는 이나 내 근처에 사는 이나 실수하는 혹은 생각하는 방식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약초를 사랑하신다는 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차는 몸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이유 때문만에 차를 마시고 사랑하며 즐기고 곁에 두는 것은 아니랍니다. 라고요. 오늘은 좋은 차와 나쁜 차의 요건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T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차 만드는 남자 정다인입니다. 프로젝트 T의 삼삼하기 그지없는 방송은 www.projectea.com을 통해서 언제나 재청취가 가능합니다. 아무 검색창에서나 프로젝트 T를 치시면 들을 거리와 읽을 거리가 가득한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인문학도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배웠던 지식인 중에요. 호세 오르테가 이 가셋이라는 스페인의 철학자 겸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대전과 스페인대전 등으로 몸살을 겪었던 그 스페인 자신의 조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냉철한 그리고 사실적인 그리고 뭐랄까요 통찰력 있는 비전을 제시했던 사람이죠. 독일에서 칸트 등을 철학 전공을 마친 후에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물론 이제 추방을 당하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당시에 스페인은 독재 국가였으니까요. 그것뿐 아니라 그 스페인 및 중남미의 수많은 지성인들과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지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호세 오르테가 이 가셋이 쓴 저서 중에 무척 추 스페인이라는 책 혹은 예술의 비인간화 이 후자의 경우에는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죠. 등등의 책에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비춥니다. 그는 사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똑똑한 지식인을 꼽습니다. 그 스스로 엘리트면서 동시에 사회의 지식인 층을 공격한다라는 게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단순한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주의자죠. 그는 민주주의자면서 동시에 공화주의자이기도 하지만요.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발전은 그렇게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회를 이끌고 갈 리더에 해당하는 엘리트들 중 그가 가장 배척하고 주의해야 할 인물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는 어설프게 똑똑한 인물들. 꼭 그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설프게 똑똑한 인물들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여기서 어설프다는 것이 뭔지겠죠. 오르테가 가셋이 말하는 어설픈 지식인이란 것은 또렷이 보이는 눈앞의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고를 서슴치는 않지만 그 아래에, 그 주변에, 그 둘레에 감춰져 있는 발을, 숨어 있는 발을 보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거나 하는 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무 한 그루를 보아야 할 때는 또렷하게 볼 줄 알지만 숲을 봐야 할 때도 여전히 나무 한 그루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시민을 덜어서 마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사란 스페인어로 대중을 의미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같은 마사라는 발음으로 전혀 다른 뜻인 밀가루 반죽 덩어리가 뜻해지기도 합니다. 즉, 은유적인 표현으로 대중이란 밀가루 반죽 덩어리와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문학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밀가루 반죽이 그것을 다루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수제비가 되기도 하고요. 길게 늘어뜨려서 칼국수나 파스타 면이 되듯이 기분에 따라서는 물론 빵이 되기도 하죠. 대중이란 그들을 다루는 리더에 의해서 다양한 모양새로 변할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이건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네,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죠. 기복이 심하고요. 변덕스러우면서 쉽게 선동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르테가 이 가셋은 이때 사회의 대다수의 리더란 똑똑한 사람, 즉 내가 모르는 정보를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엘리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약 100여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고 매력적인 설득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네, 어떤 사람이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간이 나빠졌다라는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그는 술과 담배뿐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식용품을 사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처방한 바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좀처럼 회복이 되질 않죠. 이 답답한 마음에 한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한의학 기술로 이 사람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시작해봅니다. 컨디션이 괜찮아진 듯 해서 네, 병원을 한번 찾아가서 검진을 받아봤더니 이상하게 간 상태가 호전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는 놀라죠. 근데 놀라워하면서도 또렷한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려주기는 꺼려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환자는, 이 사람은 이제 현대의학보다 한의학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요. 어느 날 다시 이 사람이 몸이 매우 찌뿌둥하고 무겁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이번에는 한의사를 먼저 찾아가게 되죠. 한의사는 이러이러한 재료와 약초로 만든 한약을 권합니다. 이걸 드셔보시고 이런 것을 피하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보시고 저건 저렇게 해보십시오. 그는 거부감 없이 복용을 하고 그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겠죠. 하지만 웬걸, 이번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증세가 악화되어감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병원의 의사를 다시 찾아가죠. 검사를 해봤더니 간이 다시 나빠지고요. 또 추가적인 병도 생겼음을 통보받습니다. 의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자분께서 받았던 지난 그 요법이 간을 더 악화시켰네요 라고 대답을 하죠. 이제는 너무나도 원론적인 말뿐이지만 의사의 충고를 또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환자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의 사건 두어 가지를 토대로 제가 한번 구성해 본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은 이 경우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말을 따라야 한다. 아니다. 한국 사람은 모름지기 이 땅에 걸맞는 것들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의 한의사의 말을 따라야 한다. 아니 무슨 소리냐.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과 문화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치료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말을 따를 수도 없고 한의사의 말도 따를 수 없는 이 당사자 앞에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녹차에 관련한 궁금함,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십 년간의 논쟁들, 사실 이것과 똑같이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의사냐 한의사냐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녹차냐 녹차가 아니라 한방이나 뭐 약초여야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한쪽의 말에 따라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의 사람들에게도요, 여러분들의 혹은 여러분들의 지인이 심각한 혹은 위중한 컨디션 상태로 기대고자 노력했을 때, 기대고자 몸을 뉘었을 때 그걸 솔직히 흔쾌히 받아쳐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건강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들은 흔쾌히 이것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저것은 구라예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간다면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꺼려할 겁니다. 즉 누구를 선택하느냐, 어느 쪽을 선택을 하고 어느 쪽을 배척할 것이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거기에 골몰해서는 답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스트레스만 쌓이겠죠. 이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의존증을 먼저 극복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한다. 그리고 그 기댄 대상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배척해야, 다른 쪽에 위치한 누군가를, 무언가를 배척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부숴야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어떤 의사분께서요, 가까운 자리에서 저한테 해주신 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사람이란 건 말이야, 아주 특별한 위인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자신의 상황, 내 상황을 문제 앞에 먼저 깔아놓고 풀이를 시작한다. 의사는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마주하고 그게 한 10년 정도 넘어가면 대략적인 말만 들어도 먼저 문제가 뭔지 쉽게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그건 신과 같은 능력 덕분이 아니라 의사 역시 통계라는 마법에 길들여지기 때문이다. 환자는 각자의 상황이 특수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대동소이하게 들린다. 따라서 확률로 놓고 따져봤을 때 득과 실이 분명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환자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는 편은 좋지만 맹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거의 잃는 것은 없단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그리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제가 제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참 많이 병원을 다니면서 어떤 의사분들께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죠. 의사가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계에 기대게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비판의식이 없게 되면 사실 이 덫에, 이 마법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의사와 환자만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를 만드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들, 중개업자들, 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상인이나 중개업자들, 뭐 보험이나 각종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까지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이건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은요, 판단의 기준점을 자기 안에 두길 점점 꺼려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줄만 안다면 팽팽하게 맞선 양쪽의 줄다리기 싸움의 희생양이 될 것이 아니라 득실을 서로 따져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방의 판단에 미루는 것은 사실 좋은 태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근수근 왁자지껄 하하호호. 연말연시가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얘기할 시간들도 점점 많아지죠. 아무래도 파티를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발의 차에서는 파티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커피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깔루아 카페인데요. 아무래도 커피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에스프레소 60ml 정도로 준비해 주시고 얼음이 들어있는 우유를 100ml 정도로 준비하신 다음에 깔로아 1온지를 부어주시고 마지막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서 모양도 예쁘고 굉장히 맛도 있는 그런 커피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파티가 있는 자리에서 칵테일 대신으로 이 깔로아 카페를 함께 즐기신다면 분위기도 살고 술도 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종종 친구들하고 한번 만들어서 파티 자리에서 마셔보곤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레시피를 나누고 여러분도 파티에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의 남방 부족민들이 찻잎을 타서 물에 타서 마셨다라는 사실. 그곳에서 비롯해서 진시황 때죠. 본격적으로 내륙으로 유입이 됐고 또 한족의 부흥과 함께 성장했던 이 음료로서의 차의 역사는 녹차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찌어서 즙으로 먹고 덮어서 말려서 먹고 그걸 가루로 내서도 먹고 처음부터 쪄서도 먹고 녹차의 다양한 변신은 같은 것만 즐겨서는 성에 차질 않던 인간의 지루함에 대한 반항, 그 본성과도 맥을 같이 하죠. 녹차는요, 기본적으로 독성을 다스리지 않은 차가 대부분이라서 다량으로 복용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저희 프로젝트 T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더 왈과 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녹차를 멀리하는 것은 사실 하나는 알되 둘은 모르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아이러니함과 함께 성장을 하고요. 이걸 곁에 두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아이러니함에서부터 모든 아름다움이, 의미 있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녹차가 흥미로운 것은요, 단순히 그 영양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녹차에 대한 마케팅을 보다 보면요,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뭐 무슨 귀족의 음료라는 수식어를 넘어서 네, 왕의 음료라던가 뭐 하여튼 어쨌든 이걸 마시면 엄청나게 무슨 뭐 내가 어떤 부귀 영화를 이룩한 무슨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마냥 그 마케팅을 하지만 사실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차를 마시면 뭐 암을 이겨낼 수 있다. 네, 녹차를 먹으면 뭘 할 수 있다. 뭐 회춘한다. 뭐 정력이 좋아진다.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의 그 뭐랄까 취향상 이러한 영양학적인 측면, 생리학적인 측면에 어필을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아직까지는 네, 50대 이상 60대의 그 구매층들이 많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좋다고 하면 뭐 씨가 마르듯이요. 아 근데 녹차를 네,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을 때 사람들이 혹하고 반응을 보이는 시대는 사실 아주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한들 왜냐하면 뭐 녹차 갖고 있는 영양학적인 근거가 아주 허무맹랑한 것까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정말 사실인 그대로를 그냥 포장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녹차의 정말 미학적인 장점이랄까? 그건 바로 역사성이 있습니다. 녹차가 흥미로운 것. 이건 영양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역사성 그리고 미학적인 층이 이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예술과 의식이 성장하고 같이 걸어왔던 그 길이 너무나도 흥미롭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회화나 조각작품이 인간에게 어떤 의의를 부여하듯 마치 달 항아리라는 것이 그 찌그러진 그 큰 그냥 속이 텅텅 비어있는 덩어리가 큰 가치를 지니듯 남대문이 의미를 지니듯 세상의 모든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의미를 지니듯 차 역시 그리고 녹차는 그 중에서도 그 미학적인 층위가 가장 두텁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떤 음료의 세계에서부터 녹차는 그 층이 두텁습니다. 물론 이러한 미적인 차원에까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상당수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시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과소평가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포인트를 이제는 이쪽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녹차의 역사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지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우리나라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네.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 녹차가 들어오게 된 것이 뭐 삼국시대다라는 것이 일단 기록적으로는, 기록면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긴 합니다만, 중국과 일본에서 대다수 이러한 미적인 측면들이 발달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즐길 문화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엄청난 과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인가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밥상,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사실 우리가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결의가 함께 살아오면서 지켜온 것들이 과연 몇 가지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대로 계승하고 전승하면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 것, 그건 과연 얼만큼 다양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수근의 그림이, 김환기의 회화가, 뭐 등등이 조소작품이, 어떠한 건축물이 우리의 문화유산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얘기죠. 서양 유체화가, 물감이, 네, 수채화가 서양에서부터 건너왔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하 웃고 그냥 넘겨도 될 만한 이야기죠. 특히 뭐 밥상, 우리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네, 할 말이 사실 얼마든지 많죠. 삼시세끼 우리가 돼지나 소, 닭, 오리 같은 고기가 밥상 위에 오르고요. 또 쌀을 곱게 도정해서 먹고요. 이러한 지가 뭐 얼마나 지났습니까? 반백년도 안 됐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닌가? 그렇진 않습니다. 김치를 고춧가루로 담궈서 먹은 역사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천년도 안 됩니다. 반천년이 뭡니까? 이제 고작 한 300년 정도 됐나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아주 오랜 뭐 자랑스러운 음식의 전통 문화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식문화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상들의 지혜 중에요. 기발하고 무릎을 칠 만한 것들 참 많습니다만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실 아쉽고 부족한 것들 정말 많죠. 이게 무슨 의미냐? 프레임을 유리한 쪽에 가져다 놓고 찍으면요. 그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죠. 총을 든 군인이요.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네,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요, 이 남자 군인과 총과 아이, 이 프레임만 보고 아, 전쟁의 비극이란 이렇게 슬픈 거야 이러면서 아이러니함,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프레임을 벗어난 원본, 오리지널 사이즈를 보면요, 군인이 그 총을 옆으로 비껴놓고요, 자신의 수통을 꺼내서 아이에게 먹이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떠한 프레임을 축소시켜서 보면 그 누구든지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바로 또렷한 목적 때문에 함몰되어버린 지식인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녹차는요. 동아시아 문화권에 매우 급박했고 아슬아슬했던 위기의 순간마다 기지를 발휘하는 힘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타락한 불교 문화와 이를 정제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실천의 도구로서 중국에서 시작이 됐죠. 우리 옛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차란 단순한 음료 혹은 음식의 차원에 그쳤지만 이때부터 차란 자기 개선을 위한 좋은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차를 통해서 혼란을 수습하고 의식과 문란함의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다름 아닌 녹차가 있었죠. 고려 말과 조선 중기까지 우리의 선조들은 사회의 병폐와 지독한 위정자들의 모순에 대항하는 도구로서 식물인 이 녹차를 이용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녹차란 정신문화의 상징입니다. 누구는 귀족문화의 일환이라고 말하지만요. 그건 녹차라는 동전의 양앞면만을 겉훑기하듯 말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녹차란요. 언제나 스스로 만들어낸 도구이기 때문에 가지는 부정적인 면, 여기에 함몰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두운 면, 그걸 드러냄과 동시에 후대에는 그 스스로 거두어들일 줄 아는 그런 방도 또한 말할 줄 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귀족 문화면서 동시에 사대부의 문화면서 선비, 승려, 농사꾼이나 상인, 창녀와 푸주간의 머슴을 가리지 않고 꿈꿀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도구이기도 합니다. 누가 마시느냐? 어떻게 마시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선행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되어버린 저 약초 애호가분의 글을 보면서 제가 가장 씁쓸했던 바는 비난의 화살촉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돈을 불러들이는 지금의 녹차 시장의 잘못된 생산 구조라던가 차 전반의 마케팅과 유통의 지나친 편향성 같은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요소죠. 발효될 수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 놓고서는 네, 억지로 발효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약품을 뿌리는 차들이 참 많습니다. 또 생장 요건의 과학적인 어떤 연구, 엄밀함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추구하지도 않고요. 그저 마구잡이로 한 해 한 해 수확을 하기 위한 올해 내가 팔아먹기 위한 농사만을 짓는 사람들도 많죠. 또 노동이라는 가치, 사실 여기에 모든 상품의 고귀함이 달려있는 것인데 이 노동이라는 가치에 소비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드렁해지는 그런 와중에도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지점들이 사실 그분께서 화살촉을 돌려야 했을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스리랑카에 대한 차, 스리랑카의 차에 관한 이야기에서 차의 맛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아라 라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한 것처럼 말이죠.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싶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의 큰 네, 한 면으로 아침에 마시는 차는 독이다 라면서 네, 대서특필했던 한 차 전문가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그분이 뭐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은 아직 한 번도 그래도 괜찮은 차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이 부족한 경험 지식, 자신의 그 부족한 경험 지식이 수많은 이들의 정직함에 상처를 낼 수도 있다는 바를 생각할 줄 모른다면 사실 그건 진정한 리더가 아닐 것이고 또한 훌륭한 교양인이나 선생님이란 칭호를 붙이기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닐까요? 만화가 한 명이요. 7년의 세월을 거쳐서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리고 작가 한 명이요. 소설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5년의 세월을 거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딱 보고 그 감독의 아름다움의 공식을 이야기하려 하는 칼럼니스트의 글 전혀 신뢰하거나 좋아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악이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장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육류나 가공식품부터 끊어야 되겠죠. 물을 걱정해야 하겠죠. 여러분들이 먹는, 그분께서 드시는 야채를 걱정해야 되겠죠. 입는 옷을 걱정을 해야 하겠죠. 사실 밑도 끝도 없이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이 이 건강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입니다. 중금속이 걱정된다. 그러면 어류부터 끊으셔야죠. 유제품부터 끊으셔야 되겠네요.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책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런 건 불편하신가요? 살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료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라, 무엇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식인이 내려줄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T는 언제나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은 권리다. 고를 수 있는 것은 재능이며 동시에 권리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계기를 만들어 드리려 노력합니다. 녹차요? 드십시오. 하지만 반대로요. 녹차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보이차? 드십시오. 다만 보이차가 만능의 답이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함을 책임지는 것은 차가 아닙니다. 약도 아니죠. 차를 찾으려는 여러분의 분별력, 편협하지 않으려는 호기심이 바로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친구다라는 것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프로젝트 T의 6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네,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비가 한동안 또 왔고요. 바람이 불고요. 이제는 정말 겨울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고요. 연말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T도 2016년을 향해서 달려갔고 여러분과 함께 한 살을 더 먹게 되겠네요. 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차 마시는 남자 정다인이었습니다.